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존재들,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한 존재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상실을 했을 때에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아쉬워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드는 예가 공기이지요. 공기,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깨끗한 공기는 정말 필수적인데 사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그 공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 존재가 너무 당연해서 평소엔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공기가 너무 안 좋은 때, 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담긴 그 비말이 떠돌까 봐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게 되면 우리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게 되면 그 상실감 속에서 아, 더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유학 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공부만 한다고 제대로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임종을 곁에서 지키지도 못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또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는 매일 성경을 필사하면서 큐티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은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던 때는 바로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빠듯한 훈련 일정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전혀 없던 때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성경책을 몰래 읽고 했는데요. 정말 그때에는 마치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 나이다,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 것이지요. 약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성전이 잘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때로는 때려 죽이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결국 그러다가 심판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마치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이제 지나고 드디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BC 536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공사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온 말씀인데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학개를 부르실 때는 그 뒤로 16년이 흐르고 BC 520년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성전은 그냥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고급인지 아니면 예전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그 판자촌에 즐비하던 그 판자를 덧대어 만든 연약한 집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는 예배드리던 장소는 유대인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로 저 밑으로 떨어진 것은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70년에 가까운 그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새 성전의 환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었는데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와서 또 기쁨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성전을 사모하여 울던 그 갈급한 심령은 이제 사라지고 어느덧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저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자고. 이 말씀이 BC 520년 6월 1일에 선포되고 약 3주 후 6월 24일에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마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66년 전 무너졌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새로 건축되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 그 규모가 예전에 비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도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약 30m, 너비가 약 10m, 높이가 15m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꽤 큰 공간이고 이 안을 다윗이 준비했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해서 장식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재료비를 다 따지기는 어렵고요. 금 10만 달란트만 생각해도 1달란트가 약 30kg이라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8,000돈입니다. 금 1돈에 지금 한 30만 원 하는데요. 금 1달란트는 24억이고요. 그럼 금 10만 달란트는 240조입니다. 은이나 노시나 철은 제외하고 금만 따져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라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10만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인데 필사할 때 실수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때 단위 기준이 달라서 실제로는 10만이 아니라 5만 달란트 정도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도 24조 원 또는 120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에 비할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모아서 건축해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그 제1성전을 기억하던 분들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 공사 때문에 너무 기뻐서 희망에 차 기쁨의 함성을 지르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아쉬움에 통곡을 하고 울었고요. 또 지금 16년이 지나 멈췄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이때에도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 성전을 너무나 깊이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쉬움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진 지 이미 66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영양도 풍부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 또 평균 수명이 앞으로 더 길어지겠지만 그때는 모세가 80세에서 120세까지 살면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조차도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당시 수명을 그렇게 길게 잡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80까지 다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비록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쉬움이 옛 성전을 깊이 사모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아쉬움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었고 부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 열심히 예배를 회복해 보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월 22일에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오래전 아마도 BC 959년 동일한 날 약 440년 전 솔로몬이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봉헌하던 그날에 그 날짜에 다시 학개에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66년 전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제2성전이 그것에 비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보잘것없지는 아니하냐? 여기서 보잘것없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냥 noth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새 성전이 다시 시작하는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아 실망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쉬움에만 빠져 있으면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까지 기운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시고 그 아쉬움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힘내라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리더들부터 백성들까지 직접 부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데 지금 이전처럼 다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당장 자원이 없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재개해봐야, 지금 예배를 재개해봐야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을 수도 있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8절 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당장 성전을 장식했던 10만 달란트의 금이 없어서, 20만 달란트의 은이 없어서, 성전이 그렇게 장식되지 않아서, 새 성전이, 새 예배가 올바른 성전이 아니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참된 성전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그 안에 장식하는 은이나 금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고 하니 시온산이라는 그 장소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시온산, 성전, 은, 금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뻐하신 거지, 그것이 같이 나가는 비싼 금과 은이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전과 함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성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와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참된 성전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요, 콘서트홀처럼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를 위한 하이테크 장비도 아니고요, 그에 걸맞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화려한 밴드나 코러스를 넣어줄 많은 싱어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요소들이 함께하면 좋겠죠. 더욱 은혜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에 좋은 장비들을 갖추고 프로 음악가들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콘서트이고 그 많은 회중은 예배자가 아니라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이며 그것은 또 우리와 언약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던 시절에 성전을 사모하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현장 예배가 재개된 지 한참이 흘렀고 많은 사역들이 다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회에 왔을 때 예전에 비해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고 또 아쉬운 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가지 못해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가 와보니 이전과 같지 않은 그 모습에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에 침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임재하실 것이며 이곳이 곧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 예배를 재건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번역된 그 하자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꽉 붙잡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자원이 많지 않아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학식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을 사용하여 이 성전을, 이 예배를 회복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그저 화려한 음악과 뜻없는 열정의 표현이 아닌 주님께 중심을 놓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